대통령과 똑같이 생겨 잠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게 된 데이브 코빅. 그는 대통령의 경호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3년 미국에서 개봉한 이반 라이트만 감독의 데이브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고 권력층의 야심과 음모, 술책 등을 냉철하게 꼬집은 코미디 영화인데요. 잘 짜인 각본이 일품이고 케빈 클라인의 감각적인 연기와 시거니 위버의 중후한 영부인 연기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데이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데이브 코빅은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에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고요. 평범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브에겐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 빌 미첼과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미첼 대통령은 잠시 사적이고도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공식적인 행사에 대역을 내세우기로 하는데요. 교활한 대통령 비서실장 밥은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데이브에게 잠시 대통령 흉내를 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이브. 그러나 일이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데요. 여비서와 은밀한 만남을 즐기던 진짜 대통령 미첼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데이브는 비서실장 밥의 강요에 할 수 없이 대통령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졸지에 진짜 대통령이 되어버린 데이브는 그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실권을 휘두르려는 권력층의 야심과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던 영부인 엘렌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데이브 메인 타이틀스 주제곡이었습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곡이었고요. 영화 데이브는 1984년 고스트 버스터즈로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은 이반 라이트만 감독이 맡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동화 왕자와 거지에서 모티브를 빌려왔다고 하는데요. 게리 로스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라이트만 감독의 재능이 여기저기서 잘 발휘된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심각한 주제에 가볍게 만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데이브는 세련된 연출력으로 적재적소에서 웃음을 끌어내는 하이 코미디입니다. 하이 코미디는 어떤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해 사람들을 웃기기보다는 개성 있는 인물들에 관한 심층 있는 묘사와 지적인 대사로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희극을 말하는데요. 특히 영화 데이브는 직업 정치가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데이브 중에서 The Picnic, 소풍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데이브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주연인 케빈 클라인과 시거니 위버 이외에도 아이언맨3에서 만다린 역을 맡았고 1982년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벤 킹슬리가 강직한 부통령 낸스 역으로 등장하죠. 슈퍼맨 리턴즈에서 페리 화이트 역을 맡았던 프랭크 란젤라가 탐욕스러운 비서실장 밥 알렉산더 역할을 했고요. 처음엔 알렉산더와 공모해서 나쁜 일을 했지만 데이브에게 감화되는 공보 담당 앨런 리드는 고스트버스터즈 2, 닉슨, 트랜스포머 등 수많은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케빈 던이 맡았습니다. 영화 내내 아무 말 없이 무게만 잡다가 마지막에 데이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사를 던지면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던 스티븐슨 경호실장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컴퓨터 전문가 루서 스티겔 역으로 나오는 빅 레임스가 열연했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 오찬에 참석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토크쇼 진행자인 데이비드 레터먼, 음모론을 주장하는 올리버 스톤 감독 등 카메오들을 찾아보는 또 쏠쏠한 편이라고 하죠. 이반 라이트만 감독은 원래 캐나다 영화 감독으로 재능을 인정받고 할리우드에 와서 고스트 버스터즈, 트윈스 유치원에 간 사나이를 차례로 성공시켰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데이브 중에서 To the White House, 백악관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데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 대통령의 집, 백악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영화에 보면 영부인과 데이브가 백악관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경호원 몰래 바깥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비밀 통로가 없다고 하죠. 백악관은 생각보다 꽤 크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6층으로 돼 있고요. 130여 개의 방과 30여 개의 욕실, 벽난로 30여 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믿거나 말거나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유령은 링컨 대통령의 유령이라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는데요. 44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족의 반려견 보, 42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양이 삭스 등 수많은 동물이 백악관을 거쳐갔습니다.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햄스터, 토끼, 말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잠시 선물로 받은 새끼 곰 두 마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들이 성장하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고 하네요. 8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은 당시 오만의 왕으로부터 호랑이 새끼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요.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르고 싶어 했지만 의회가 국가 재산이라며 압수해서 동물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염소와 소를 키웠고요.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미국의 국조인 한 쌍의 흰머리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re you threatening me? 날 위협하는 건가요? 영화 데이브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데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4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각본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상과 미국 작가 조합 작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골든글로브 코미디 뮤지컬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음악은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인 제임스 뉴턴 하워드가 맡았습니다. 제임스 뉴턴 하워드는 1980년대부터 할리우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요. 팝 음악계와 정통 고전 음악 사이를 두루 섭렵하면서 작곡, 작사, 키보드 연주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가 참여한 작품은 귀여운 여인, 식스센스, 언브레이커블, 사인, 해프닝 등 100여 편이 넘는다고 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데이브 중에서 She Hates Me, 그녀는 날 싫어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데이브는 2,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6,3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영화 데이브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대통령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케빈 클라인의 1인 2역의 연기와 풍자가 재미있다. 흥미로운 전개와 배우들의 코미디 연기가 조화를 잘 이룬다. 아주 따뜻한 영화다. 교과서같이 바른 영화다. 좋은 정치가 뭔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 데이브 코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정치극이 지루하다는 편견을 깬 작품이다. 여운이 오래 남는다. 오랜만에 만난 기분 좋은 영화. 배우의 연기력이 훌륭하고 인간적인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데이브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비록 정치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이 코미디 영화는 주인공 케빈 클라인의 매력과 훌륭한 조연들 덕분에 여전히 감동적이다. 따뜻하고 엷은 미소를 제공하는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데이브는 기회만 있다면 이 나라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녀를 막론한 모든 국민의 환상을 재생시키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데이브 중에서 How did you get started?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데이브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브에서 주인공이 데이브가 한 말이죠. 드디어 취직한 날 누군가의 얼굴 표정을 본 적이 있다면 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마치 날아갈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당신이 당신의 하루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영부인인 미첼 여사가 대통령에게 한 말이죠. 빌, 실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자금을 거부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르 아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데이브에게 비서실장은 조롱 섞인 말을 던지는데요. 절친한 회계사 친구와 함께 밤새 불필요한 예산 지출 항목을 뽑아내고 절감한 예산을 부르 아동 지원으로 돌리는 묘안을 짜내 다음날 회의 때 활약하는 모습,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이 없는 부르 아동들을 방문했을 때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노는 흑인 아이에게 다가가 대통령 대역 데이브가 마술을 보여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데이브가 흑인 어린이에게 다가갈 때 건넨 말이죠. Do you like magic? 마술 좋아하니? 영화 데이브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대통령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데이브였는데요. 경호원은 데이브를 통해 감동받아 데이브가 떠나기 전 그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데이브 중에서 엔드 타이틀스 이 영화를 장식하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걷다 물이 고인 진흙탕을 만나면 신발이 닿아졌도록 첨벙첨벙. 우산 없이 만난 소나기는 즐거운 놀잇감으로 여겨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산 속에서도 혹시나 옷이 젖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고요. 진흙탕이 보이면 멀찌감치 돌아서 걷게 돼요. 너무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이 젖어가는 옷에도 빨래 걱정이 없었던,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도 마냥 즐겁기만 했던 어린 시절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그렇게 단순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인공이죠. 패기 리가 부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걱정하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이 팔로 나를 안아줄 때 내 몸에서는 열이 나죠 라는 가사에 피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곡은 이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손가락 튕기는 소리만으로 반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패길리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적인 재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패길리. 그녀는 특히 1950년대 배우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1952년 처음 출연한 The Jazz Singer에서는 인상적인 연기로 찬사를 받았고 또 1955년에 출연하게 된 피티 켈리스 블루스를 통해서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도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꾸준히 공연과 음악 작업들을 해나가던 중에 1969년이죠. 바로 이 음악으로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Fever 이후로 오랜만에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한 바로 그 노래 그게 다야 라는 제목의 Is That All There I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I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girl, our house caught on fire. I'll never forget the look on my father's face as he gathered me up in his arms and raced to the burning building out on the pavement. And I stood there, shivering in my pajamas and watched the whole world go up in flames. And when it was all over, I said to myself, is that all there is to a fire? Is that all there is? Is that all there is? If that's all there is, my friends, then let's keep dancing. Let's break out the booze and have a ball. If that's all And when I was 12 years old, my daddy took me to the circus, the greatest show on earth. There were clowns and elephants and dancing bears, and a beautiful lady in pink tights flew high above our heads. And as I sat there watching, I had the feeling that something was missing. I don't know what, but when it was all over, I said to myself, Is that all there is to the circus? Is that all there is? Is that all there is? If that's all there is, my friends, then let's keep dancing. Let's break out the booze and have a ball. That's all there is. And then I fell in love with the most wonderful boy in the world. We'd take long walks down by the river, or just sit for hours gazing into each other's eyes. We were so very much in love. And then one day, he went away, and I thought I'd die, but I didn't. And when I didn't, I said to myself, is that all there is to love? Is that all there is? Is that all there is? If that's all there is, my friends, then let's keep... I know what you must be saying to yourselves. If that's the way she feels about it, why doesn't she just end it all? Oh no, not me. I'm not ready for that final disappointment. 'Cause I know, just as well as I'm standing here talking to you, that when that final moment comes and I'm breathing my last breath, I'll be saying to myself, Is that all there is? Is that all there is? If that's all there is, my friends, then let's keep dancing. Let's break out the booze and have a ball. If that's all. Is.
꼭대기 리의 황금기는 1950년대다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1960년대 후반 그녀 나이 49살에 찾아온 히트곡 Is That All There Is 들으셨는데요. 그녀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중장년층 팬들뿐만 아니라 어린 청중들까지도 매료시켰고요. 이 베트 미들러나 마돈나 같은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아빠가 두 팔로 나를 안고 화염 속을 뚫고 나갔죠. 불이 다 꺼진 후에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게 불에 탄 전부야? 라고요. 라는 가사의 Is That All There Is 듣고 왔습니다. 60년에 걸친 시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이 50장이 넘는 앨범 발매 그리고 600여 곡의 노래 발표라는 기록들을 가진 그녀의 화려함 뒤편으로는 불우한 유년 시절과 또 네 차례의 이혼이라는 순탄치 못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패기리는 건강이 악화돼 활발하게 이어오던 이 공연 활동 역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저물어가던 그녀의 인생길에서 이 마지막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녀 나이 72살에 녹음하게 된 마지막 앨범 Moment Like This는 드디어 1993년에 발매가 되고요. 이 노래를 들은 대중들은 이 72살이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매혹적이고 우아한 음색으로 찾아온 그녀의 마지막 앨범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행복을 노래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제목의 Moment Like This 전해드리면서 지난 3주 동안 함께한 패기 리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날은 미국 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남녀 장병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영예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5월 31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공군의 에이스로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적기를 격추하고 끝내는 공중에서 산화한 조지 앤드루스 데이비스 주니어 중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스는 공중전에서 5대 또는 그 이상의 적기를 떨어뜨렸을 때 얻어지는, 그래서 매우 드물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조지 A. 데이비스 주니어 중령은 2차 대전 중 미국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그 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다시 한반도에 출전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태평양 전선에 투입돼 일본 항공기와의 대결에서 7차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국전 중 이른바 미그 엘리, 즉 미그기 통로라 불리우는 곳으로 날아가 여러 차례 중국과 소련의 미그기와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겁없는 비행으로 소문난 그는 한국전에서 F-86 세이버 제트 전투기를 몰고 중국, 소련, 북한의 미그기 14대를 격추했습니다.
12대의 미그기와 공중전을 벌인 마지막 싸움에서 데이비스 중령은 2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킨 다음 3번째 미그기를 추격하다 적기에 총탄을 맞고 추락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은 한국전 중 사망한 유일한 플라잉 에이스, 즉 나르는 에이스였습니다. 많은 훈장을 받은 그는 사망한 후 중령으로 추서됐습니다.
데이비스는 1920년 12월 1일 텍사스주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지 데이비스 시니어와 어머니 펄 러브 데이비스 사이에서 난 9남매 중 7째였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의 모튼 고등학교를 거쳐 아칸소주에 있는 하딩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다음 그는 고향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무척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 조종사로 공중전을 벌일 때 그는 냉철하고 판단이 빨랐습니다. 다른 조종사들과는 달리 그는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겁없는 비행으로 소문난 그였지만 겸손한 성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도리스 린 데이비스와 결혼하고 일남 2녀를 두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미군이 2차 대전 참전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1942년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육군 항공대에 배치돼 조종수를 배웠습니다. 약 1년 후 그는 조종사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됐습니다.
데이비스가 맨 처음 배치를 받은 부대는 켄터키주 보우만 공항에 있는 제312 폭격기 부대였습니다. 1943년 전투기 P-40 와호크 훈련을 마친 그는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져 뉴기니 전선과 필리핀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제5공군 348 항공대 342 편대에 배치됐습니다. 데이비스가 소속된 항공대의 기종은 P-47 전투기로 일본 공군과 솔로몬 해상공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중전을 벌인 것은 194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의 편대는 아라웨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연합군을 엄호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작전 지역으로 향하던 15대의 데이비드 편대는 연합군을 공격하는 11대의 일본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즉각 일본 항공기를 기습해 대열을 흩뜨린 다음 공격을 가했습니다. 짧은 공중전에서 데이비스 편대는 8대의 일본기를 격추했습니다. 미군기는 한 대가 가벼운 파손을 입었을 뿐입니다.
1944년 2월 3일 16대의 미군기는 웨와크 섬을 폭격하는 미군 B-24를 엄호하는 임무를 띠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폭격 지점 약 8km를 앞두고 갑자기 일본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즉각 폭격기 보호 대응을 취했습니다. 이때 데이비스는 다른 미군기를 공격하려는 일본기를 발견하고 즉각 총격을 가해 격추시켰습니다. 이날 미군은 7대의 일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전투 후 데이비스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이후 데이비스 부대는 태평양 상해 여러 도서 폭격 작전을 엄호하고 일본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1944년 12월 데이비스 부대는 필리핀으로 이동했습니다. 12월 10일 데이비스 편대는 연합군 병력 수송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띠고 출격했습니다.
수송선을 향해 가던 도중 데이비스 일행은 2100m 상공에서 4대의 일본 전투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쫓고 쫓기는 비행 도중 데이비스는 갑자기 4600m 상공으로 치솟으며 햇볕을 이용해 적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1분기를 기습해 두 대를 격추했습니다. 이때 데이비스는 약 70m까지 적기에 접근하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미군은 B-24 폭격기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를 폭격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나 B-24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호 비행에 나선 데이비스는 또 일본군 항공기와 공중전을 벌여 두 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전과로 데이비스는 실버스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데이비스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945년 5월 데이비스 대위는 미국으로 돌아와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굿펠로우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훈련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차 대전 중 그는 총 2200시간 비행, 166회 출격에 705시간의 전투비행, 7대의 일본 전투기 격추 기록을 쌓았습니다. 데이비스는 1951년 2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에 파병됐습니다. 그는 제4요격 전투비행단 334편대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전 기간 동안 데이비스 소령은 총 60회 출격해 14대의 적기를 격추시키는 대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확한 명중률로 한방의 데이비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51년 11월 27일 데이비스 소령은 8대의 F-86 편대를 이끌고 상공을 비행하던 중 6대의 미국기를 발견하고 그중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이날 공중전에서 데이비스 편대는 4대의 미국기를 파괴했습니다.
11월 30일 순찰 비행 중에는 9대의 중공군 폭격기가 전투기 16대의 호위를 받으며 압록강 상공을 따라 태화도를 폭격하러 가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벌어진 공중전에서 데이비스는 두 대의 폭격기를 파괴했습니다.
이때 데이비스 편대 중 한 대가 기체에 손상을 입은 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4대나 되는 적기가 손상을 입은 미군기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정면으로 적진속을 비행하며 선두에 있는 적기의 사령관을 사살했습니다. 공격을 하려던 또 다른 적기는 대열을 벗어났습니다. 데이비스는 손상을 입은 동료 전투기를 호위해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의 조우 이후 중국 공군은 정전이 될 때까지 태화도 폭격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중공군 항공기 격추를 추가해 데이비스는 두 전쟁에서 에이스가 된 미국 최초의 조종사가 됐습니다.
1952년 2월 10일 데이비스 소령은 4대의 F-86 세이버 전투기를 선도하며 북한과 만주의 경계지역, 강계와 신의주 일대의 공중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행 도중 한 대가 산소가 떨어져 기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은 전투기들은 계속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던 아군 폭격기들을 향해 12대의 소련 전투기 미그-15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데이비스 팀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지만 신속히 적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데이비스는 적기 대열의 후방으로 달려가며 미그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적기들의 총탄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두 번째 미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때 데이비스는 속도를 내 미그기 때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 번째 적기를 향해 공격을 가하던 중 그의 세이버 제트기가 적탄을 맞았습니다. 그의 비행기는 회전을 하면서 압록강 남방 약 48km 지점 산악에 추락했습니다. 한국전 중 60회째 출격에서 생을 마감한 31세 조종사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감한 공중전 덕에 미군 폭격기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의 공격은 데이비스의 60번째 출격이었고 14번째의 적기 격추였습니다.
데이비스는 1953년 중령으로 추서됐습니다. 부인 도리스 여사는 1954년 5월 14일 텍사스에 있는 리이스 공군기지 추도식에서 영예의 메달을 대신 받았습니다. 추도식에는 그의 부모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막내 아들을 포함해 세 자녀도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데이비스의 영웅적인 전투비행은 미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추모비에는 그의 이름이 여전히 실종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적기를 격추하고 끝내는 공중에서 산화한 조지 앤드류스 데이비스 주니어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통일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